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를 범한다고 해도 바로 불의부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공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온전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이어서 용서에 관한 부분을 나누게 되겠지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역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상 속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는 율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의 관계에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됩니다.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관계 속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일반적인 법으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분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범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부르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역시 땅에서라는 한계를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범죄의 소지는 요소요소에 얼마든지 널려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범죄할 수 있는가? 본문은 이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보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는 작은 범죄를 가지고도 한 사람을 완전히 수렁 속으로 밀어넣어서 간교한 마귀 사탄의 간계로 용서를 위한 토대가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늘 강하기 때문에 사죄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적은 범죄에도 의와 인간됨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죄에 익숙해져서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풍토가 현실 속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없다라고 증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범죄자들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되지 못할 죄를 상대적으로 구분하고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나 사회의 규범의 법리입니다. 특히 국가나 사회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특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사법부의 일원으로 세워서 죄에 대한 판결 혹은 형을 살거나 혹은 석방하고 심지어 사형을 시키는 데까지 온전치 못한 같은 죄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시켜놓고 보니까 죄는 엉뚱한 사람이 졌다고 하는 사실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은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 저는 여기서 우리 영적인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경계를 갖습니다. 어떤 신학교만 나오면 어떤 과정만 거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을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역시 구원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경계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법 제도와 그리고 어떤 일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사람을 판결하게 하는 그런 것과도 비교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안타까운 속설이 있잖아요.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게 뭡니까? 결국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풍자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의로워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어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고 이 제목에서 한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째로는 15절에 뭡니까? 범죄 당사자와만 상대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이 주지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적어도 진실한 관계에 있을 때 죄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가늠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방법이죠. 구약에 다윗의 범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범죄의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 다윗도 자신의 위치나 권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복을 하자 하나님께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이게 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라고 12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인데요. 다윗의 지위만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손해가 큰 것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가서 권면해서 들으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나 우리에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신앙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불현 중에 자기도 몰래 죄를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라는 단서는 그 범죄한 본인의 하나님을 의식함과 함께 진실을 잃지 않았을 때 돌아온 당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형제를 잃는 것은 흔히 주님께서 일러주신 순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증인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16절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랬거든. 벌써 진실에서 조금은 벗어나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일깨워주는 것으로 회개한다면 이미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기 증참케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증참케 하라는 말 씁니까? 그러나 이 당시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가장 흔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히랍어로 히스데미 하는 말인데 고정하다, 멈추게 하다, 서다 이런 말이에요. 범죄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확증케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쓰기엔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죄를 졌으니까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분명한 그의 죄를 일깨워주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듣지 않을 때 세 번째의 관계를 우리는 봅니다. 신앙의 형제로서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거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교회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주께서 이미 앞에서 하늘을 여닫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고 16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경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물론 전제이겠지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16장 19절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회에서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강조하거니와 주님의 피의 흔적을 지키는 경건한 교회에게만 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는가를 자신 속에 신중히 물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을 이방인과 세리를 죄인 취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대하는 당시에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세리와 이방인들은 영원히 죄인이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위입니다. 18절 19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언제나 어디서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을 논술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함에도 나 자신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있다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세상 사람 그대로의 자연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법인 말씀이 절대적일 때 나는 세상을 초월한 자유인이요. 그러한 자라면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사제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사제를 약속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제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데가 그렇죠. 거기는 교황의 말이나 교회를 성경과 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교회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여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직분이라기보다는 경건성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의 권능은 놀라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분명히 이 지상에서 하늘을 여닫는 것을 베드로에게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성별된 교회라는 구별된 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 교회, 그런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두려운 것은 밤에 열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붉은 십자가가 마을마다 보이는 것은 감사한데 주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과연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장자의 심판 때에 사람들의 집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린 사람들의 집은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문설주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발려있는가를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인방에 그대로 저주가 유월하는 보혈이 발려있기 위해서 우리 모든 날마다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너무 신성시하다 보면 언제나 그곳에서만 예배드려야 하고 그곳에서만 기도해야 하고 그곳에서만 성결해야 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는 대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믿는 사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은 바로 성령이 와 계시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성전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지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제소 단위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성별된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같은 진리로 하나된 생각과 방향과 목표가 같은 두 사람의 힘만 합쳐도 무서운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 적은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리를 행하는 두 사람의 동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진리를 향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에서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남자건 여자건 두 사람이 각각 나눠지게 되며 다른 곳으로 가게 됨을 한탄하시는 것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듣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희생에 자신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즉 약속을 따라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장의 등록서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로 각오하는 자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구원의 역사만으로 감격하는 그런 뜻으로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충성된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평탄 속에서나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당연히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숫자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세상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입장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일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며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일을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응답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모인 두 사람, 그 힘은 이 죄악의 역사를 뒤집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참으로 하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옆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자신이 일에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놔도 제 각각의 욕심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라면 이 무리는 영적으로는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까마귀 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용납하시고 사죄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범죄자를 처리함에도 세상에서 구별해낸 무리라면 분명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은 당사자가 의식하기도 전에 먼저 왜곡된 채로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본인의 귀에 돌아오고 그래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죠. 교회는 범죄의 사실을 알아챘다면 먼저 당사자와 1대1의 관계에서 권면하는 자나 듣는 자가 화해 사죄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으로 사실을 확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에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므로 그것을 남용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고 닫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주님은 바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이시거든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닫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그 주님께서 가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목표와 마음, 같은 각오로 그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순종의 두세 사람에 의해 이 역사는 아직 망하지 않고 불순종의 사람을 그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부르고 계신 주님의 역사는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러한 두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수 있는 귀한 천국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